아주 우리 마음속에 그 특별한 정말 하늘에서부터 쉬는 그런 경험들을 각자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엔 여러분에게 죄를 제거하시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의 도말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때가 있고 죄를 도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도말하시는 시기가 성소제도에서는 대속죄일로 이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맨 끝날 대속죄일에 1년 내내 그들이 회개하고 고백한 죄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다 주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버렸는지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실로 회개했는지, 정말 그들이 고백한 죄를 정말 버리고 다시는 안 하는지, 회개한 그 마음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1년 내내 그들이 회개하고 고백한 죄가 성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우지 않고 있다가, 용서해 주시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주님께서 도말하시는 그런 일을 대속죄일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시온소 위에서 만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죄인들 인간들의 대표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시온자 위에서 법궤 위에서 지성소 안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시작되지만은 죄인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거듭남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순간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소 제도에서 참 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속죄일로 예표하신 그 상징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기독교인의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월절 날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유월절 그 절기가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그 제도도 그 상징도 성령이 내리는 오순절 그날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나팔절도 1844년 그 이전부터 1844년에 하늘에서 이제 조사 심판하는 일이 시작되기 바로 10년 전부터 여러분 나팔절은 여러분 대속죄일은 7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열흘 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야곱과 이스라엘 집에 그 죄를 고하면서 나팔을 불러서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다가온다고 경고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부는 그 절기도 정확하게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이 있기 10년 전에 여러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시작점으로 해서 나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10일 전에,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그 나팔절이 시작된 것을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절기들이 사실은 그 세상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온 시점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요제절, 여러분 요제절은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 아침 아니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이후에 3일째 된 날 아침에 그들이 이 첫 열매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게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레위인들의 절기는 정확하게 옛날 그들이 준수했던 것처럼 세상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온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장막절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요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이 정확하게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속죄일도 1844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대속죄이 시작된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의 맨 끝에 예언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사건으로 이 세상의 대속죄의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런 모든 것을 보아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제도는 세상 역사와 기독교의 교회 역사에서 정확한 그 시점에서 다 이루어져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무엇이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장막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추수를 마치시고 악인들은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의인들의 과일들을 여러분 이 장막절 때 말입니다. 그 정말 이 가을 시즌에 모든 올리브와 포도와 또 모든 과일들을 전부 다 거둘 때 정말 첫 열매는 먼저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이제 첫 열매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무교절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고 오순절의 첫 열매는 이 초대교회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두 떡을 드리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상징한 것이죠. 초대교회죠. 그렇게 이제 상징됐습니다. 맨 마지막 시대 장막절의 첫 열매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지금 첫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첫 열매가 익어가고 첫 열매가 인침받은 다음에 큰 추수가 있은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장막절 절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마지막에 이런 과일에 포도에 올리브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열매들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그들이 왜 지키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죄에서 나온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장막을 치고 밖에서 다 자면서 그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천사들과 함께 우주 거민들과 함께 우주 거민들이 가져오는 그 우주 모든 구석구석에서 자라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맛있는 과실을 우리 냄새 맡고 우리가 맛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다 함께 하늘에 올라가면서 정말 구름 텐트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속죄일 날 맨 마지막 시간에 죄를 도말하고 없애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제절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를 지우시고 교회 죄를 지우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맨 마지막 봉사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도말한 죄의 모든 죄과를 죄값을 가지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얹고서 그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천년기로 보내서 천년기에서 홀로 황폐된 이 지구 안에서 홀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천년 동안 갇혀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대속죄의 끝나는 지금 이 시기에 죄의 값을 없애시는, 죄의 죄 책임을 없애시는, 모든 의인들의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부 다 전가시키는, 다시 말해서 악인의 죄들은 자기 개인들이 다 책임지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그러나 의인들의 회개하고 버린 도말된 죄는 그 여러분 죄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니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부 전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마지막 시기에 죄를 없이 하는 시대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엄숙한 시대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죄가 도말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다 예언하고 썼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이야기만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해야 되며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이 현대 기별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되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죄가 도말되는 이 현대 바로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죄의 용서는 물론이지만 죄가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하여 두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몇 절 좀 같이 좀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다 펴서 보세요. 이사야 33장 24절을 먼저 펴서 좀 보십시다. 이사야 3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일 먼저 17절과 19절의 말씀 먼저 좀 보십시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화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약속과 예언은 현대 이스라엘 나라 현대 교회에게 다 지금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런 적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이사야 이 예언 이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는 그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들이 전부 다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재림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이 사실 옛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게 이루어졌어야 할 그 죄 도말의 경험을 말씀하세요. 24절 그 거미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무엇을? 사함을, 죄사함을,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죄의 도마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을 가서 이제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보십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어땠습니까? 달았더라. 여러분 그가 꿈 가운데서 계시를 보는데 완전하게 죄의 도마를 받은 교회 영광스럽게 된 경험을 한 이 교회를 볼 때 그가 너무나 기뻐서 잠을 깨니까 그만 자기의 입속에 달았어요. 얼마나 그 꿈이 정말 좋은 상쾌했는지.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런 꿈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으세요? 저는 가끔 제 마음가운데 제 머리에 상상으로 남아 좀 꿈을 좀 꿔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는 교회, 더 이상 파벌이 없는 교회, 더 이상 오류가 없는 교회, 더 이상 이게 세상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타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교회, 더 이상 교파의 성장보다는 정말 개인적인 청결의 경험을 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해진 순결하게 된 교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가까이만 가도 성령의 냄새가 무슨 풍기는 그런 교회, 예? 서로의 말씨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서로 자존심 건드려서 예민하지 않은 그런 교회 말이에요. 전 그런 교회를 좀 꿈꿔봅니다. 영광스럽게 된 교회, 예수께서 거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이사야가 입술이 달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 여러분 그다음에 쭉 보십시다. 그다음에 좀 몇 절 좀 지나가서 보시면 31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그날 말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할 필요 없을 정도까지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린 상태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입니까? 예? 여러분 죄의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말이 있어요. 더 이상 죄의 기억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과정 공부가 안식일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영혼의 목장, 푸른 초장 이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니까 진리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죄가 더 이상 없는 교회, 예? 이런 교회니까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죠. 그런 교회 첫 열매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첫 열매가, 그런 교회 첫 열매가. 그런데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 여기 35절에 설명한 이 natural law, 이 자연계 천연계 법칙,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의 이 천연계의 법칙이 깨질지언정 내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우주의 법칙이 깨지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지 모르지. 다시 말해서 해가 뜨는 한 내 언약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달이 뜨는 한, 별이 있는 한,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자연계의 법칙이 계속되는 한 내 언약은 변치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요 36절에 있는 요 언약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경험을 하는 교회, 새 언약의 죄 도말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결국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35절, 36절에는 여기에 주님의 그 언약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여기 예레미야 31절에 이제 미래적인 교회 미래적인 국가적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급하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한 절만 좀 여기 이제 보고 가십시다. 여기에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어보십시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취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하나의 나라로,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취급했어요. 왜? 나라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렇게 남은 자를 주님께서 각 곳에서 전부 다 불러 모으실 때,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실 때, 남은 자의 경험을 한 개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민족, 한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각기 각 곳에서, 각 산과 섬에서, 각 다른 나라에서, 같은 방언에서 나온 남은 무리가 합쳐진 교회입니다. 이때는 할아버지가 뭐 신걸 먹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대에 가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그런 혈통 사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제적인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이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있으면서 미래 그런 경험이 올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십시다. 여기 25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도 교회의 미래에 이르러 올 경험이었다. 그렇죠? 이런 경험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50장을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어떻게요?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도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은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애를 써도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죄의 도만의 경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서 봅시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스바냐서. 예, 스바냐서를 보시면 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냐서가 있죠. 스바냐서 3장을 좀 보십시다. 3장 11절부터 11절과 19절과 20절 읽어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한 자들 자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 제하세요. 교회 안에 자랑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자랑하다 이건 누구의 성격입니까? 루스벨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 이것은 루스벨에게 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교회가 정결케 돼요.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교회 안에 죄가 없습니다. 죄의 도마리에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있어야 합니다. 교만과 자랑 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게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실래야 겸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이건 예수님께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예수님께서 내가 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의 자격 구비 조건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무슨 교만이요?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극하신 권위와 능력을 전부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기를 자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진실로 정말 똑바로 올바로 회개하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데 겸손을 선택하셔서 정말 겸손하게 사신 분이고 우리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교만하지. 예?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뽐내는 심정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건 바보라서 그래요. 자기를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모르면 뽐내요. 자, 스바냐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다 제하신다 그랬습니다. 12절. 19절이죠.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 자, 이러면 미래 얘기죠. 이건 교회 얘기입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유대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남은 시대의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가 내려올 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환하여지더라. 주님의 영광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기별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자, 이것은 교단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볼 때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 모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남은 자를 전부 다 끌어오셔서 돌이키실 때 그랬습니다. 자, 한 절 더 읽읍시다. 스가랴서 학개서 다음에 말라기서 전에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3장 8절과 9절 보세요. 아, 여기 귀한 말씀 있습니다. 8절과 9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와 왕, 선지자 왕에서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그런 장이 있죠. 여러분 그 장을 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 선지자 왕에 있는 여호수아와 천사 장을 읽으면 그 속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들은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의 경험일 것을 말씀하세요. 이 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마지막 교회의 그 영적인 경험이 어떻게 구약시대 스가랴서에 기록되느냐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 경험을 성취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과 이 언약이 마지막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고서 여기 예언에서 기록해 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그의 옷이 누더기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옆에 서서 그냥 고소합니다. 모든 알고 있는 죄를 전부 다 꺼내서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정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를 비워놓으시고 그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마귀 앞에서, 마귀의 고소 앞에서. 왜요? 왜 그렇습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얼마나 시련을 주었느냐, 얼마나 유혹했느냐, 얼마나 불로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느냐. 그래서 겨우 지금 거슬려서 남은 나무 조각처럼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나 보라, 그의 헌신을 보라, 그의 회개를 보라, 그의 용서받은 경험을 좀 보라. 그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죄의 도말을 하시면서 그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대속죄의 죄를 없애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시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그때 보세요. 7절. 이때에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있는데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아까 저 8절 읽었지만은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대표죠. 교회의 대표죠.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무리예요. 이 마지막 무리를 화이프님께서 14만 4천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내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론은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것이에요. 의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이 의의예요. 예수님이 의의예요. 하나님이 의의예요. 계명이 의의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이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동안, 얼마 동안에 제할 것이라 했습니까?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하루는, 이 하루는 언제 하루입니까? 이 하루는 언제 하루에, 여러분, 이 이제 상징해서 언제 하루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의 하루예요. 이 1년의 마지막 날, 그 하루 대속죄일 날 내가 죄를 제거한단 말입니다. 죄의 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도말해서 깨끗이 기록절에서 죄 지우시는 역사를 시작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죄를 제할 것이라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 세대 살아있는 성도들의 죄가 도말되고 죄의 기록제에서 지워서 깨끗이 없어질 때 하루 만에 죄를 제하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그것은 죽은 자들의 심판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죄가 지워지는 죄의 도말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책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온 하늘의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에게 그 사람의 생을 좀 보아라. 지금 내려다 보아라 지금. 그 사람을 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책이 필요 없어요. 그때의 환난을 통과하는 그들의 거룩한 품성들을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그게 펼쳐진 책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온 우주 앞에 펼쳐진 진체로 우리가 잠깐 동안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의 제도와 여러분 이 절기의 제도에 의해서 이 경험도 지금까지 모든 절기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처럼 바로 이 하루에 죄악이 제거되는 이 예언도, 대속죄의 예언도, 죄의 도말의 경험도 반드시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 형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유쾌하게 되는 날은 화이프님께서 대정투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말한다고 말씀했죠.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죠? 돌이켜, 죄에서 돌이킨 생에는 거룩한 생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죄의 업정을 받으라. 죄의 도말이죠. 이 구원의 단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늦음이 성령이 내려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교회의 경험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성화의 생애 경험과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도말받는 경험을 한 다음에 늦음이 성령이 그런 인침받은 자들의 경험 가운데 내려오고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순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말씀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은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성소 제도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Yearly offerings. 그것은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예요. 대속죄일날 성소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지상 성소에 제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다음에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도말하시는 그 참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옛날은 하나의 형식적인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화합했을 때 그들이 영적 경험을 했지만 실제의 경험은 하늘 지성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경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옛날에 대속죄일에 제사가 주는 죄를 그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를 그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지막 교회 사는 마지막 남은 무리 속에서 죄를 그치는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기록실에서 지우고 영원히 도말시킬 수 있는 죄를 그치는 일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교회 경험이에요. 왜? 그 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거기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신 다음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죄의 도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히브리서,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이 경험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있는 영적인 미래 경험으로 여기 설명하십니다. 예언적으로. 그렇죠? 조사 심판이 있는 시대, 죄가 도말되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제거되는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선지자들은 바로 이 시대, 여러분 그들이 늘 성소 봉사를 행하면서도 대속죄를 보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성소에서 대속죄를 진행되는 바로 이 마지막 시기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말라키가 말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니엘이, 요셉이, 침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분 계시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한번 살고 싶어서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다음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생애 소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살면서 주 앞에 영광을 한번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필이면 가장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이냐? 예? 여러분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사랑으로 감동해서 그들이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 때 주님께서 그들 통해서 온 이방인 앞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이 이 지구상에서 시작될 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대속죄일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될 때, 1844년도가 되어서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다니엘서가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의 예언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거기에 하늘에 심센천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어, 물과 육지를 밟고 서 있죠. 그러면서 물론 한 천사가 육지에 있고 한 천사가 물을 밟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 12장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땅과 육지를 밟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0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0장은. 그때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대속죄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실을 공포하고 이제 세상을 죄 도마를 위해서 죄에서 나오라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새 천사 기별이 나갈 때에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책을 펴인 책을 갖다가 작은 책을 손에 들고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교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끝날 때 이 죄의 도마의 시기인 대속죄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내려오세요. 언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내려서 어떻게 넷째 천사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께서 하세요. 마지막 시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대속죄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주님께서 내려오셨고 끝날 때 내려오세요. 이 상징적인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죽은 의인들의 죄를 하늘 기록실에서 도말해 오셨고 이제 곧 산자의 죄를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이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죄의 승리를 촉구해요. 죄를 버리는 것을 촉구해요.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촉구해요. 그냥 어영부영한 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용서의 경험과 정결의 경험을 촉구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해요. 이 사실을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졸고 자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587페이지와 588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예요.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그 장의 이제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러분 됐습니까?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이 스가랴서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왜 마귀가 그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를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자기가 들어갈 발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무리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마귀에게 마지막에 완전히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벽은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생활의 악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급기야 절망에 빠지려 한다.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선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도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표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지금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러면?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교회 책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들이 마지막 시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죄의 도말에 경험하는 예표의 사람의 그 숫자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구한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희를 죄와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도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마지막 시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자기 것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회복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거룩한 임무를 교회가 감당할 때 주여,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분하여 인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